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할때 쉬운 듯 하면서도 사실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때 장거리 달리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의 마라톤이나 장거리 달리기는 전부 다 가이드라인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라인만 따라가면 그 트랙을 처음 뛰어보는 사람도 목표 지점까지 전부 다 무사하게 다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여정에는 눈에 보이는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그리고 목표 지점이 어디 있는지 눈에 보이는 목표 지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 도중에 길을 잃고 방황하면서 지낼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나는 틀림없이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잘 가고 있는데 주위에서 사람들이 너 그렇게 가면 잘못된 길로 간다.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말하는 바람에 마음이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때 무엇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이고 우리 믿음의 삶의 끝에 도대체 우리가 어디에 도착하게 될 것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불안해지고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에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 있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제대로 된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지금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초신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과 함께 계속 오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떠난 뒤에도 이들의 믿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너무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수시로 사도 바울의 어려움을 겪거나 그리고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으면 서슴없이 자신의 지갑을 털어서 사도 바울을 도와줬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떠나가고 지금 자기 옆에는 디모데 한 명만 옆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 예상치도 못하게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모은 헌금을 가지고 로마 감옥에 도착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을 찾아오는 여정 중에서 큰 질병에 걸려서 거의 죽을 뻔하다가 살아납니다. 이런 과정 중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소식을 듣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준 이 헌금을 받고, 그는 기뻐하며, 그리고 감사하며, 감격에 젖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어려움은 다름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들은 이 복음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들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빈곤하고 그리고 갖춰진 것이 없다는 얘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이었던 이들은 할례를 받은 것도 아니고 율법의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의 그런 전통에 아주 정통한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찾아와서 너희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먼저 안심시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하고 불안해하지 않고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자신의 여러 가지 신앙적인 지식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해서 신앙적인 열등감을 느끼기 시작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 그럴 필요 없이 주 안에 있기만 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니까 기뻐하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게 불필요한 일이 아니고 나는 필요하면 끊임없이 이 얘기를 해주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들어도 부족하지 않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한다면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매일매일 들어도 우리는 부족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2절에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율법주의자들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우리 김동근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자신도 굉장히 자랑할 것이 많았지만 그런 것들을 자신이 더 이상 자랑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는 율법주의자들과 비교했을 때 그들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수준의 율법적으로 완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정통하게 살아왔을 뿐만 아니라 이 열심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잡아 가뒀던 그런 이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지금 마음을 흔들고 있는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사도 바울처럼 율법적으로 완전한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나는 이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도리어 해가 되고 손해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자랑할 만한 것, 신앙적으로 다른 사람보다도 더 뛰어나다고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해로 여기고 있겠습니까? 마치 이것을 독처럼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었던 게 나에게 독이 된다, 유익이 되는 게 아니고 나에게 오히려 독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이런 자랑을 내가 믿고 살아왔을 때 실제로 그때는 내가 구원의 바깥에 있었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이때까지 자신이 자랑으로 삼아왔던 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자신이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스스로 속게 되면서 나를 오히려 멸망으로 가도록 내버려 두게 되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나에게 도리어 해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자랑거리들이 한 가지씩 두 가지씩 생기게 됩니다. 자랑거리가 생겼는지 생기지 않았는지 우리가 언제 알 수 있습니까? 나에게는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그게 없을 때, 그게 없는 사람들을 보고 내가 그 사람들의 신앙을 업신여기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그리고 나에게 우쭐거리는 마음이 든다면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모든 자랑거리들이 자신에게 해로움이 되고 독과 같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는 배설물밖에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사도 바울이 왜 신앙적으로 이렇게 자랑할 만한 많은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런 여러 가지 가르침을 통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가 너무 쉽게 바리새인들을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역사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역사 가운데서 이미 일어났던 그 실패 가운데서 우리가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그런 잘못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자신들이 왜 실패했는지, 그리고 또다시 이런 실패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역사를 통해서 바른 교훈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벨론 제국에 멸망을 당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들지 않았고 그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제 우리가 또다시 이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제대로 순종해야 된다, 이런 교훈을 얻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말씀을 삶 가운데서 적용해야 되는지 몸부림을 쳤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삶의 굉장히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이것이다 하면서 많은 율법의 조항들을 새롭게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는 것은 바로 역사에서 그들이 교훈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교훈에 매료되었던 사람들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 길을 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중에서도 가장 사람들에게 명망을 얻고 있었던 가말리엘의 문하에 들어가서 아주 열심히 공부하고 율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면서 아주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사도 바울은 분노하면서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그는 할례를 받은 것, 자신이 베냐민 지파인 것, 그리고 바리새파로 자른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이단을 전파하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일, 그것이 자신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런 자신의 확신이 한순간에 엎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해왔던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바꾸는 것이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작년에 어떤 한 자매를 청년회에서 만났습니다. 그 자매는 제가 청년회에서 설교할 때마다 눈물이 흠뻑 젖도록 항상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배 시간 때마다 그 자매는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어느 날 그 자매하고 제가 이야기를 나누고 인사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는 오랫동안 신비주의에 빠져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어떤 영감을 얻고 하는 것에 그런 방식의 신앙생활에 오랫동안 빠져 있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신앙생활에 곁길로 많이 어긋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부교회에 오면서 제대로 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제까지 내가 자랑으로 삼아왔고 다른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신비한 경험으로 내가 신앙생활에서 우쭐한 마음을 가졌던 그런 신앙생활들이 전부 다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설교 말씀 들을 때마다 자신이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자신이 확신하고 있고 자랑하고 있던 이것을 한순간에 내려놓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부정하고 있던 바로 그 예수님, 틀림없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무덤에 장사되었던 틀림없이 죽었던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환한 빛 가운데 자신에게 나타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해왔던 모든 전제들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느냐, 그런 말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 말만큼 참 오해가 많은 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느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느냐 하는 말이 어떤 뜻이겠습니까? 너는 그냥 교회 생활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특별한 나의 개인적인 신앙적인 체험이 있느냐,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믿게 된 나의 어떤 체험적인 그런 경험이 있느냐, 그런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난 일을 보면 정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체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누구로 아느냐가 중요합니다. 신앙적인 체험이 있어도 여전히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체험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체험이 없어도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주인이다 하는 사실을 바로 알고 나의 매일매일의 삶이 예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냥 체험뿐만 아니라 이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여러 가지 율법의 공로가 그분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자신이 자랑해왔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것이 무엇일까요? 내 의로, 내 노력으로, 나의 경험으로, 신앙 경륜으로 절대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의, 그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들고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쭐거리고 그것이 없는 사람들을 때로는 멸시하기까지 했던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완전하신 그 하나님, 어두운 것이 하나도 없는 그 하나님, 거룩하시고 사랑으로 충만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의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8절 뒷부분에 보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자랑들을 배설물로 여겼던 이유는 이것을 버려야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 뒷부분에 보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방금 읽었던 이 부분은 원어로 보면 분사구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안에서 발견될 때 어떻게 발견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부터 얻는 그 의,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그 의를 가진 상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내가 원하기 때문에 내가 배설물로, 나의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기게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섰을 때 나의 많은 자랑거리들을 내가 움켜쥐고 하나님 앞에서 이거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많은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싸진 상태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나의 자랑거리들, 나의 신앙의 경륜으로 나 자신을 싸서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감싸진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것이 바로 참된 구원을 얻는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길이겠습니까?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는 그 비결을 발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부활의 능력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있지 않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없다면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압도당하지 않고 여전히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는 부활의 능력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부활의 능력 가운데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느냐, 이것을 붙들고서는 나의 삶 가운데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붙들고 그분을 쫓아갈 때 이 세상의 능력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절망을 뛰어넘는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능력이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더 알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도대체 이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부활의 능력을 더 충만히 경험할 수 있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망 가운데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되었느냐.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고난을 전부 다 감수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고난을 받으면서까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무덤 가운데서 그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발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예수님과 같이 나도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그곳에 나도 참여하게 될 때, 그 죽으심을 본받아서 살아가게 될 때, 나도 저 부활의 능력 가운데 있게 되겠구나. 그래서 10절, 11절 다시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가운데 있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자랑하던 이 많은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겼던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제는 배설물로 여기고 난 다음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이것 뒤에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은혜가 나에게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직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계속 읽어보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 자랑거리를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 여러 가지 자랑거리를 가지고 너희 앞에서 자신의 여러 가지를 자랑하면서 너희도 그렇게 따라해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기쁨을 잃지 마라. 그리고 그들을 조심해라. 그리고 나와 같이 해라. 나는 그들이 자랑하는 것, 나는 더 자랑할 게 많지만 나는 그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없지만 그것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의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전혀 아깝지가 않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하면서 그 부활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 그분의 고난을 내가 따라가려고 열심히 애쓰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그것을 다 가졌느냐? 그게 아니라 나는 그것을 완전히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난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 이 세상과 구별되기 시작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 세상에서 구별되지 못하고 모호하게 살아가기가 쉽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표대가 아직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해지기 시작할까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달려가야 될 그 목표 지점, 꼬린 지점, 표대가 나에게 보이기 시작할 때입니다. 내가 저기를 향해 뛰어가야 되구나 하는 게 딱 보이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과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아브라함이 바로 이와 같은 인생을 살았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그는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시면서 그에게 목표 지점을 가르쳐 주셨을 때 그는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지만 이 표대가 생겼을 때 아브라함은 더 이상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고 구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렸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우리가 다시 새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어린 아이가 됩니다. 우리에게 표대가 생겼을 때 우리가 다시 태어날 때 우리는 어린아이가 됩니다. 하나님의 그 표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전부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 배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표대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그리스도의 날이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앞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의로운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되었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내가 맺은 이 의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발견한 표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지금 복음이 많이 흐려진 상태에서 그런 시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얻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 태어나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많은 의의 열매를 가진 상태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상태로 우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이 세상의 능력과 자랑으로는 도저히 맺을 수 없는 그 의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 마지막에 구원을 얻고 그리고 부활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서 멈출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나는 아직 다 얻은 것이 아니다. 그분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떻게 나타날지 나는 아직 확신할 수 없다. 이것은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무 분명히 알고 있었고 구원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안에 있는 그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는 알고 싶었고 그 축복을 완전히 내 것으로 얻고 싶었기 때문에 그는 달려가야 될 지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이 달려가야 된 표대는 바로 마지막 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 사망 가운데서 자신이 부활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와 지금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처음 복음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에는 그냥 나사렛에 살았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알았던 예수님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 눈으로 보고 직접 이야기를 들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알았던 예수는 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죽고 다시 부활하셨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망이 끝이 아니고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너무나 분명한 소망은 나도 저렇게 부활하기를 원한다. 너무 분명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꾸로 배웁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부터 먼저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다시 거꾸로 내려가야 됩니까? 그분의 죽음까지 다시 내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와야 됩니다. 우리는 죽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그 능력을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에게 분명한 표대가 생겼습니다. 나도 저렇게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야겠구나. 그게 저분 안에 있구나 하는 그 확신이 생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분명한 표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자랑거리 안에는 우리를 의롭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믿는 것으로 이 의를 내 것으로 소유했다고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었다가 나머지 평생 삶은 그분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끊임없이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부활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는 의의 열매를 가지고 완전한 부활의 은혜를 내 것으로 소유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이런 것이 없어서 나의 믿음은 너무 보잘것없는 것이 아닌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충분하다. 그리고 계속 주 안에서 머물러 있어라. 언제 어디서든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발견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까지 달려가라. 부활의 영광을 내 것으로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서 마지막 날에 이 우리의 상급을 얻는 부활의 소망을 내 것으로 만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는 것으로는 뭔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뻐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른 자랑거리가 없는 것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가졌던 많은 자랑거리들 해로 여기며 배설물로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의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에 부활의 영광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